올해 초부터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와 같은 괴질, 질병이 온 세상에 이제 창궐하면서 거의 모든 일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계획이 다 중단이 됐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중단되는 현상이 이제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말 그대로 일이 꼬이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합니다. 참 이런 일 발생하니까 참으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경제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모든 것이 다 연기가 되고 정말 힘든 것 같은 생활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니면 본성적으로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전철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높은 아파트에 이제 사시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다 내려오기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왜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데는 1분이 걸리기도 하고 2분이 걸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빨리 올라오지 않나. 그렇지, 올라오긴 올라올 텐데도 저도 매일 그래요. 저도 42층에 이렇게 사는데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4대가 있는데도 어떨 때는 진짜 안 올라와요, 엘리베이터가. 사실 기다리는 게 1, 2분인데도 이게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가 심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모든 일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비행기가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빨리 날아다니고 다니는 거 상상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동차란 거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기차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더구나 뭐 KTX 같은 이렇게 빨리 다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일이 빨리 착착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들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가서 보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이리저리 빨리 다름질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심히 빨리 변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스탑이 돼 있어요. 모든 계획이 다 연기가 돼 있어요. 과연 이게 끝이 날까? 언제 끝이 날까? 이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와 여름이 잘 때마다 생각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예요. 언제 이게 끝이 날까? 언제 모든 거 이거 지연되고 있는 일들이 끝이 나고 내가 정상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을까? 위열심 목사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일이 꼬이고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하는 걸 그냥 영어로 딜레이라고 표현하는데 딜레이 아시죠? 딜레이. 참 딜레이라는 게 어려워요. 제가 주로 이제 겨울에 미국에 이제 딸들을 방문을 갑니다. 겨울에 가면은 미국에는 눈이 어떨 땐 1m씩 오고 이래요. 그럼 미국에 가면 꼭 뭐가 있냐? 딜레이가 생겨요. 어디서 생기냐? 미국 공항에 가면 생겨요. 어디 한 군데에서 어디 한 군데로 꼭 옮겨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눈이 오면은 꼭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딜레이 생기면 잘못하면 공항에서 자야 돼요. 비행기가 안 오니까.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딜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꼬이고 연기가 되고 지연이 돼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영어로 딜레이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는 제가 딜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좀 몇 차례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위얼심 목사님, 설교자 중에 설교자라고 하는 그 위얼심 목사님이 뭐라고 증언하시냐, 딜레이는 인생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일이 꼬이고 일이 지연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인생의 딜레이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많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울고 땡깡 쓰고 하면 부모님이 다 들어주니까, 더구나 지금 애들 하나뿐이 안 낳고 둘뿐이 안 나니까 애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냥 울거나 하면 알았다 그러고 다 들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딜레이라는 걸 애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은 철이 들고 19, 20 이렇게 돼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 인생에 딜레이가 있구나 하는 걸 누구나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딜레이가 생기는데 이 인생의 딜레이에는 잠정적인 딜레이가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끝이 나는,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럼 그날 밤 거기서 자고 하면 어떻게 그 다음날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런 잠정적인 딜레이가 있고 장기적인 딜레이가 있어요. 결혼하는 문제, 이거 배우자를 구해야 될 텐데 배우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을 구해야 될 텐데 직장을 옮겨야 될 텐데 알맞은 그런 직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말씀을 듣는 형제들 가운데 목회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회 사역을 해야 될 것과 같은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초빙해 준 것과 같은 그 교회가 나타나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는 대학에 가야 되는데 대학 가는 일이 쉽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재수하기도 하고 삼수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병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도 이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더구나 지금 우리 국가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3년 이상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지금 더 나쁜 방향으로 자꾸 나가는 그게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인 딜레이예요. 장기적인 딜레이. 자,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계획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되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서 일이 꼬이고 일이 지연이 될 때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5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 아마 사도행전 맥잡기도 듣고 또 사도행전을 평소에 많이 읽으시고 이런 분들은 대충 이 내용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무언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고 정말 유대인들의 소망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정말 그 이방인들이 만들어준 그런 많은 헌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그 헌물을 전달하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이런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꼬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갖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죽여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작정을 하고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총대장이 이것을 알고 밤에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가이사랴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며칠 있지도 못하고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그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속주라고 해서 어떤 지방을 자기들 밑에 이제 집어넣으면 그런 총독을 이렇게 세웁니다. 총독이 거하는 처소가 있는 데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는 여러분이 나중에 지도를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있는 이 유대 땅이 있으면 유대 땅 이 왼쪽 이 서쪽에 지중해가 있어요. 그 지중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랴 지방을 다 정비를 해갖고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그와 같은 도시로 만들어놨어요. 휴양도시로 만들어놨어요. 또 전차 경기가 열리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서 한번 지중해 그 연안에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도시를 지금이라도 한번 가서 보시면 얼마나 도시가 아름다운가 정말 좋은 그런 도시예요. 그 가이사랴로 하는 대로 지금 내려가서 총독이 있는 이와 같은 그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7절 가서 보니까 얼마 동안을 가이사랴에서 갇혀 지냈냐 거기 두 해가 지난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붙잡혀갖고 그것도 동족들에게 붙잡혀갖고 할 수 없어서 이방인이 동원이 돼갖고 이 사람을 가이사랴로 내려보냈는데 가이사랴로 내려갈 때만 해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이렇게 일주일 지나면은 총독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내려갔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게 지나가면서 얼마까지 지금 지나갔냐 2년이 지금 지나간 겁니다. 2년. 자, 이런 가운데 총독이 또 바뀌게 된 거예요. 처음에 내려갔을 때 총독은 벨릭스였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라고 하는 이런 총독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스도가 이 가이사랴 지방에 왔다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수도요 중심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서 바울 문제를 의논하는 그런 내용이 저기 25장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이사랴 지금 감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좀 어떠했을까 한번 바울이 나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방인 성도들하고 유대인 성도들하고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 앞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다시 지금 가이사랴로 내려와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성경 가서 보면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어파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는 파송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파송을 받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파송을 받았으니까 파송을 받은 그곳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 게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해야 될 본분이 뭐냐? 파송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사도 바울의 임무인데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혹시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사도로 만들어 놓고는 감옥에 지금 갇혀갖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지금 2년 동안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곧장 구해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감옥에서는 2년 동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셔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감옥 속에서 빼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랴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모든 일이 꼬여갖고 모든 것이 연기가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인생의 교훈. 일이 자꾸 꼬이고 지연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인생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 혹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버튼만 누르면 모든 일이 지금까지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한 40살 때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40살 넘어가니까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다 살지 못한 거예요. 인생에 풍부한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조만간 이렇게 일이 꼬이고 이렇게 되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이 꼬이게 되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인생의 일부분이에요. 딜레이가 생기는 게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이제 경험할 일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삶에 예수님을 믿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삶에 딜레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파송했어요. 파송했으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지금 이 가이사랴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 해도 딜레이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일이 꼬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때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꼬인다고 해서 저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저히 인내하면 참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다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바울이 가이사랴 그 감옥에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기다림의 교훈을 받았다. 기다림의 교훈. 그 교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딜레이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의 일부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이제 살면서 누구나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부터 인생 계획을 합니다. 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계획을 해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다,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아이는 몇 명을 낳아야 되겠다,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다 등등 계획을 해요. 자, 이제 살다 보면 또 여행을 갑니다. 그렇죠? 여행을 가려고 하면 그러면 첫째 날에 뭐 하고, 둘째 날에 뭐 하고, 셋째 날에 뭐 하고, 첫째 날은 9시에 뭐 하고, 10시에 뭐 하고, 11시에 뭐 하고, 이게 다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획을 짜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저도 그렇게 계획을 짜요. 근데 인생 살면서 일이 우리가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1년에 몇 차례 이제 서울을 갑니다. 서울 가는 일이 아주 굉장히 큰 일이에요. 서울 하루 다녀면 그날 일이 다 끝나기 때문에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날 가서 하루에 이제 일을 봐요. 그 일을 보러 가기 전에 계획을 짜요.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계획을 짜는데 차를 몰고 가든지 뭘 하고 하는데 어때요? 차에 타이어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펑크가 플랫 타이어가 돼갖고 그렇죠.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교통 체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전철이 고장날 수가 있어요.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치밀어요. 화가 치밀어요. 위열심 목사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성화를 잃는 경우가 생긴다. 여러분 성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여태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게 참았는데 이거 안 되면 터져나오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성화를 잃는 이런 경우가 인생을 하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러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초고속 시대이기 때문에 일이 하여튼 초고속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쿠팡 때문에 얼마나 좋으십니까? 쿠팡. 그렇죠? 쿠팡 전에는 주문하고 나면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있다가 이제 이게 오는데, 아 이게 글쎄, 쿠팡은 저녁 때 주문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문 열면 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데가 장사가 안 돼요. 예,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이 심지어 드론까지 날려갖고 그냥 갖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세상이 초고속으로 변하다 보니까 하여튼 1분 1초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말 그대로 성화를 잃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특권이에요. 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특권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프면 하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많은 경우에 기도가 연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연기가 돼서 내 생각에는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저도 지난 3년 동안 국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 근데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이 일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좀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오히려 지금 기다림의 그 교훈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구출자를 보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요새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앞날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딜레이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을 합니다. 계획하면서 딜레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가운데는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에서 특별히 사는 가운데 일이 꼬이고 무작정 무언가 일이 지연이 될 때 여기에 혹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 세상에 딜레이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많은 딜레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4월이나 5월쯤에 벼를 갖다 이제 벼 꽂아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내기를 해갖고, 그리고 이제 언제쯤 이거 추수해요? 10월이나 11월 되면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이나 6개월 딜레이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이런 저도 지금 한 60이 됐는데 이제 60년 딜레이가 돼서 이제 조금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제가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60년 기다려서 딜레이가 돼서 그나마 그래도 사람다운 사람이 조금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딜레이가 그렇게 있는 거다. 아름다운 나비를 한번 보세요. 나비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뭐 칼라 펜을 가지고 뭐 요새 같은 아이패드나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 나비를 그리는 거는 그 잘 그린 사람은 10분, 20분이면 아름다운 나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나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나비가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유충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가서 나비가 만들어진 과정 그 그림을 봤어요. 아, 그랬더니 유충이 나온 다음에 애벌레 과정을 거치는데 애벌레 과정을 자그마치 네 번을 거치더라고요. 네 단계를 거쳐요. 이렇게 해서 탈피가 되면 뭐가 돼?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데기가 돼서 나무나 어디에 달려 있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뭐가 나요? 나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을 기다려야 그래야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나비가 순식간에 나오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딜레이라고 하는 걸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때에는 딜레이가 있어요. 사람은 계획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딜레이가 들어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달려나가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속도를 줄이라고 우리에게 딜레이를 허락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모세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어요. 이집트의 문물을 다 배웠어요. 지식을 배웠어요. 지혜를 배웠어요. 나이가 마흔이 되니까 모든 계획을 다 짜고 내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40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세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이런 목자로 만들었어요. 그 40년 동안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출하려는 계획 자체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구출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40년의 딜레이가 있었어요. 40년의 딜레이가.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심지어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들이 와서 자기가 높은 지리자가 되니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이와 같은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서 그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나중에 총독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이 17살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 내려가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13년 해요. 13년 한 뒤에야 비로소 뭐가 돼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 곧바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만나고 자기 형들을 만나고 또 기다린 거예요.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기근을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고생,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사람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들을 보내는 그런 일, 기다림과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계획에 일부러 기다림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요셉과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냐? 다윗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양 키우고 베들레헴에서 뛰어놀던 목동이 있었어요. 17살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어 놓습니다.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왕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13년 동안 그 피폐한 유다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쪽잠을 자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13년 동안 살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된 이후에도 곧바로 전 유대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 7년 동안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한 7년쯤 지나니까 결국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할 때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내쫓으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저주를 이렇게 내리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세요? 여자의 씨를 보내실 거다. 여자의 씨를 보낸다고 하니까 가인과 아담과 이브가 같이 이제 사는 가운데 가인이 태어났어요. 아, 가인이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이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브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여인의 씨로 주셨는가 보다. 계속해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갈망했는데 얼마 동안 하나님이 연기를 하시냐? 4천년을 연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4천년이 지나서야 여자의 씨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그마치 4천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충만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안에도 기다림의 그 교훈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하나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방 가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돼 있어요? 이틀을 거기다 머무시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베다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마르다가 보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여기 함께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다 거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나흘이 된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람은 딜레이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든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든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생애를 볼 때 사람은 이와 같은 딜레이를 계획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 딜레이를 계획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이런 딜레이는 우리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중간 휴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딜레이를 잘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간 휴식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이제 서울에 가면은 예술의 전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천 송도에 가면 송도 아트센터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지난해인지 모르겠는데 백건우라고 하는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여기 송도 아트센터 온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그래서 송도 아트센터에 갔습니다. 피아노 한번 치는 걸 보러 갔어요.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이 한 1시간 40분 하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간 휴식 시간이 있는 거예요. 40분쯤 하더니 예, 지금부터 15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중간 휴식 시간이 이제 나오고 그 끝난 다음에 다시 연주가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중간 휴식 시간은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연주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잠시 쉬고 땀을 닦고 휴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휴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40분 음악회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휴식 시간은 그 음악회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어야 음악회 그 뒷부분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는 딜레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계획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이와 같은 딜레이를 넣어주신다. 이 딜레이는 음악회의 중간 휴식 시간과 같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딜레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회 중간 휴식 시간에 지휘자든 연주자든 모든 걸 재정비해요. 심지어 관객들도 필요하면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해요. 이렇게 해야 후반부 그 음악을 모두가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중간 휴식을 갖기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계획하지 않지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0세쯤 되었을 때 AD 34년경에 우리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이런 모든 일이 이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근데 그때부터 한 4년쯤 지났을 때 30살 된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하여. 그러고 나서 1차 선교여행 가는 내용이 AD 한 47년경에 이제 발생을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온 세상을 한 2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닙니다. 그 10년 동안. 그래서 AD 57년경에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자마자 아라비아 사막도 가고 이렇게 3차 선교여행도 다니고 자그만치 얼마를 하느냐, 20한 3년 동안 온 세상을 쉬지 않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10년 정도에서 선교여행 그 기간에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리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또 뭐라 그래, 로마서를 가서 보니까 이제 로마에까지 갔다가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만 하면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한 스페인까지도 가서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바울의 계획. 바울의 계획 속에는 2년 동안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지 들어있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라고 가이사라로 내려보내는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가서 이 계획을 가지고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스페인에 가야 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다. 중간 휴식 시간을 내가 너를 위해 만들어 놨으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바이올린 주자가 나와서 막 바이올린을 합니다. 중간에 휴식이 없이 계속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 어떻게 튜닝이 이게 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줄이 풀리거나 하면 그럼 좋은 음악이 나오지 않으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간 휴식 시간이 있어야 다시 튜닝을 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음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선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바울은 원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강제로 2년 동안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갇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왜 가이사라인가?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끝까지 다 살펴보고 그리고 바울의 삶을 이제 살펴보면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지독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내가 무슨 수가 있어도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곳곳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가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어디에 도착했냐? 항구도시 가이사라에 도착한 배를 타고 항구도시 가이사라에 도착했어요. 가이사라에 도착했더니 복음전도자 빌립이 나왔어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즐겁게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그 얘기했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 무슨 수가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작정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선물을 전달해 주고 그 이후에 내가 로마에 갔다가 나중에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어요. 붙잡힌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로마의 총대장이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어디로 보내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라고 얘기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가이사라잖아요. 가이사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본인은 지금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갔다가 스페인 갔다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통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 다시 어디로 내려와요? 가이사라로 내려오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지 않으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다시 가이사라로 컴백하게 만드시는 거,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면서도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대로 되도록 가이사라로 바울을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가이사라에 와서 지금 이 2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일을 이제 기억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산에 드린 공회에 가서 모든 일을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가서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너 뜻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나에 대해 증언했다. 잘했다. 내 뜻대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맨 끝에 어디를 가야 되냐? 로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로마에 가야 된다. 이걸 통해서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확신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가이사랴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죽지 않아요. 어디 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는 거.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다림 있는 가운데도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여기 감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난 반드시 로마에 가는 거다. 이 시간에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어떤 기계처럼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서 유연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에서 한두 개가 고장이 나면 그럼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이 다 틀어져서 이제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일이 틀어진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기계처럼 그렇게 숨이 없이 생명이 없는 이와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굳이 가지 말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데려다 놓으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조건 반항하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유대인들 향한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내 동포를 향한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고 굳이 올라갔습니다. 잡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가이사랴로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울이 확신한 게 있었어요. 뭐냐? 나는 로마로 간다. 왜 그래요?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동안에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세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가 됐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10년 동안을 무려 2만 킬로 이상을 배를 타고 다니고, 그렇죠?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고 하면서 복음 선포를 했어요. 어떤 일을 당했냐? 고린도후서 11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에 바울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당한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를 위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협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10년 동안 매일같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 10년 동안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지금 또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요? 로마로 가갖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함께하면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상태로 가면 죽는다. 이 상태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지중해 가장 아름다운 휴양도시, 그 가이사랴라고 한 그 휴양도시, 그 감옥, 감옥이라고 해서 이제 갇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나오지만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와서 그를 섬기게도 하고 그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도 군사가 같이 딸려가서 그런 자유도 줬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 휴양도시에서 말 그대로 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게 있어야 로마에도 가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바울이 육적으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딜레이를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난 무조건 갑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다. 중간 휴식 시간이 있어야 나머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는 가이사라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거기에서 사람들 만나고 휴식을 취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류월심 목사님 이야기해요. 목사님, 근데 마귀는요,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휴가를 안 가요. 마귀는 쉬질 않으니까 계속 쉬어야 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계속 일을 해야지. 왜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류월심 목사님 이제 두 가지 대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귀는 나의 본보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대답, 마귀는 나의 본보기가 아닙니다. 마귀 따라서 나는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을 가서 보십시오.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좀 한적한 데 가서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우리처럼 몸이 피곤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두통, 치통, 그렇게 이렇게 매맞아서 당한 이런 아픔 마귀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휴식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강인한 사람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바울아, 지금까지 고생이 너무 많았다. 10년 동안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사람들도 위협받고, 그러니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쉬면서 잘 몸을 회복을 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 돈 드는 게 아니다. 로마에서 다 돈 대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바울 돈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다 해줘요? 로마 시민권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로마 정부에서 다 모든 거 먹을 거 다 대주고 옆에 있는 그런 친지들이 와서 대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몸 휴식하고, 그렇죠, 몸이 다 회복이 돼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육체의 이와 같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는 이와 같은 딜레이를 주실 때가 있다. 두 번째, 바울에게는 영적인 휴식이 또 필요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회심 이후 23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가서 읽어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끈기 있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을 것 같아요. 23년 동안 몸살 나갖고 어쩔 수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거 빼고는,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바울은 그런 사람인 거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23년 동안. 더구나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은 다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나와서 선교하는 동안에 정말 쉬질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이사랴에 머물러라. 이런 가운데 영적인 휴식을 좀 가져야 된다.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예요? 고넬료가 구원받은 데요.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가 살던 데가 가이사랴인 거 아시죠? 어쩌면 고넬료와 그와 같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가니까 누가 있어요? 빌립이라고 한 복음전도자가 있어요. 또 거기 많은 크리스찬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 총독이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자유를 줬어요. 그렇죠. 군사들이 그를 지키는데 자유를 줬어요.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그가 막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런 휴식을 취하는데, 특별히 누구로부터 이와 같은 그, 뭐랄까, 도움을 받았냐. 여기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친지들, 그 친지들 가운데 빌립도 있고, 뭐 고넬료 그런 일행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는 거. 이 섬기는 거가 무슨 뜻이냐. 지금은 여러분 엔진이 달린 이런 배가 있어요. 그런 배가 있어서 엔진 때문에 배가 나가는데, 옛날엔 배가 사람이 저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노를 저어야 그래야 배가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섬긴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저 위에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냥 타고 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일을 해야만 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위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내주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었는데,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섬기도록,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휴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가서 보면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을 가서 도와주고 바울이 눈을 뜨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치리자들에게,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 갇혔어요. 갇혀있는 동안에 누가 찾아옵니까? 벨리스 총독과 그의 부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생겼어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여기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이 왔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와서 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가이사라에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2년 동안 갇혀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거기 갇혀있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많은 그런 병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도록 해주시고 그렇죠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딜레이 우리 인생에 생기는 이 딜레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리고선 공회 앞에 섰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하였지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간다. 로마에 간다. 약속을 주셨어요. 가이사라에 있는 동안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서신도 쓰지 않았어요. 뭐만 했냐? 주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간다.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간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듣는 분 직장 문제, 결혼 문제, 학교 문제, 병 고치는 그런 문제, 마음이 아픈 문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일이 연기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이사랴 거기에 거하면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삶을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지금 일이 꼬이고 연기되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어쩌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와 같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위얼스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바울은 그러면 여기 갇혀있는 동안에 도대체 무슨 성경 말씀을 읽었을까? 여러분 2년 동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람 편에서 보면 일이 꼬이는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 동포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자 이런 악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마귀가 그냥 두지 않죠? 마귀가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뭐라 그래 속삭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아갖고 그래서 너가 이 지경이 된 게 아니냐.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일이 꼬이면 자꾸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 혹시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마귀가 와서 그런 마음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동포들은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자 이럴 때 위얼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마 시편 37편을 읽었을 거다. 그것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 거다. 일단 신약성경은 없으니까 구약성경을 읽었을 거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편이에요. 아마 유대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이와 같은 거 시편을 지었을 거예요.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말씀 아주 딱 우리에게 맞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활보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서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뭐라 그래?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풀같이 베일 날이 온다. 그렇죠? 바울과 같은 경우도 유대인 동족들이 그걸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이와 같은 시편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 거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악한 자들이 활보한 이런 걸 생각하면 초조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초조해하지 마라. 악한 자들이 풀같이 베일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에 가서 보니까 결국은 이 베스도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이제 부임하게 돼서 그래서 결국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재판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5장 11절 가서 보니까 내가 카이사라에게 청원합니다. 더 이상 이 총독의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로마에 있는 카이사라에게 청원합니다. 카이사라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카이사라에게 어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총독이 뭐라 그래요? 내가 카이사라에게 어필했냐? 그럼 카이사라에게 가라.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다니다가 보니까 일이 생겨서 재판을 받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재판을 받냐?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재판을 받는데 부당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야. 자꾸 부당하게 재판이 진행이 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기 원치 않고 로마에 있는 카이사라에게 재판을 받기 원합니다 하고 청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로마에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대로 두면 가이사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카이사라에게 청원해라 해서 이 로마의 카이사라에게 바울이 청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라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카이사라에게 청원한 그 일이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로마로 가게 돼요. 그 로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우리에게 옥중서신을 기록해 줬어요. 에베소서를 기록했어요.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골로새서를 기록했어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어요.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왜 그래요?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다가 결국은 로마로 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그 결과 복음이 유럽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돌아서 결국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 총독에게 뭐라고 그래? 내가 카이사라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카이사라에게 어필합니다. 그 이야기할 때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카이사라 앞에 가면 어떻게 돼? 죽는 걸 압니다. 죽어요. 죽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유대인들에게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카이사라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라에게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목숨을 희생 예물로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그런 길을 사도 바울이 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두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려고 로마로 올라가는 그런 일을 기록한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인생에 딜레이가 생겨요. 이 딜레이가 생길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초조해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딜레이는 뭐와 똑같냐? 음악회가 열릴 때 중간 휴식 시간과 똑같다. 이 중간 휴식 시간이 끝나야 음악의 하모니가 다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어떨 때 일이 꼬여요. 일이 자꾸 연기가 돼.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이게 끝나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하모니가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딜레이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인생에 반드시 있게 됩니다. 거절하지 말고 이걸 수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딜레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세 번째, 딜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지금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이 준동 때문에 직업 때문에 와이프를 얻는 그와 같은 일 남편을 얻는 그런 일 때문에 또 병 때문에 마음의 여러 상처 때문에 일이 꼬이고 연기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기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삼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에 혹시 일이 꼬이고 일이 연계가 될 때 하나님이 인생의 다음에 이 하모니를 우리 안에서 울려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다리고 그러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런 기간을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의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